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서기 62년경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에 관하여 쓴 옥중 서신서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몸된 우주적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성화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그렇게 예수님을 머리로 온 우주를 통일시킬 교회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4장 후반부 말씀을 함께 읽어가며 그 의미를 살펴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바울은 지난 4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연합과 성화에 대하여 권면을 하였고 17절부터는 그 성도들의 개인적인 생활의 원칙에 대하여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그러므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연합되게 하고 성화되게 하심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실 것이므로 너희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권면이나 명령을 들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율법적으로 듣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약에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내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칭의를 받아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권면이나 명령은 구원을 받기 위한 율법으로 듣지 말고 구원받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즉 예수님처럼 성화되어 가기 위한 가이드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싶어서 노력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그렇게 노력하는 방법은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면이나 명령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하면서 이 권면과 명령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한편 그러한 권면과 명령은 어려워 보여도 성도들은 순종만 하면 모두 행할 수 있습니다. 마법과 같이 당장은 아니라도 시간과 노력을 더한 순종과 훈련을 통해 결국 다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할 수 있는 일을 명령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이를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권면이나 명령도 성도들에게는 어떻게든 가능하리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복음이 됩니다. 17절에 먼저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허망하고 허무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인간 본연의 목적이 없으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행복이나 건강을 추구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허망할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목적은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아들로 자라가는 것뿐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면 인류를 위하는 어떠한 멋있는 철학이나 종교나 이념으로 장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을 모르면 똑똑한 것 같아도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총명은 인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인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 인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면 마음이 돌같이 굳어집니다. 여기서 굳어짐은 대리석보다 더 굳은 돌에서 파생된 말인데 뼈가 부러졌다가 다시 굳으면서 더 단단해지는 경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마음의 굳어짐은 죄로 인해 모든 감각 능력의 상실됨을 의미합니다. 죄를 반복하면 마음이 굳어져 영적 감각이 없어지고 양심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구원받는 자가 얻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생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19절, 20절을 우리 함께 읽고 보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가 반복되어 마음이 굳어지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감각이 없다는 말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죄책감으로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죄가 반복되어 양심이 무뎌지면 죄책감으로 인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탕에 방임하게 되는데 여기서 방탕은 아셀게이아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으로 원래는 호색, 성적 타락을 말하며 영어로는 sensuality입니다. 이는 여기서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렴치한 행동을 가리키며 죄의 노예가 되어 본능적인 부끄러움이 사라질 정도로 죄에 중독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방탕에 방임한다라는 말은 제물로 바치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죄에게 내어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과 정반대로 그들은 죄에 중독되어 자신을 포기하고 죄의 노예로 내어준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여기서 더러운 것을 행하는 욕심은 억제할 수 없는 탐욕인데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모든 불법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제외한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하여 돈과 성과 권력 등 많은 것에 욕심을 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해도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우리는 아직은 부족해도 영적인 갈증이 점차 해결되어 갑니다. 따라서 그러한 방탕에 방임하거나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말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배워간다는 의미입니다. 2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는 예수님이며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 진리의 복음은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는 자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는 이제 이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구원의 과정인 성화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22절부터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여기서 유혹의 욕심은 사탄에게 속아서 갖게 되는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입니다. 사람은 그 본선상 욕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교는 무욕을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무욕 대신 의욕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욕심을 갖게 됩니다. 돈을 가치 있게 여기면 돈의 욕심을 내고 명예를 중히 여기면 명예의 욕심을 냅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가치 있게 여기면 거룩함의 욕심을 내고 의로움을 가치 있게 여기면 의로움의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의욕은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할 덕목이 됩니다. 욕심을 버리기보다 예수님의 열심을 배워 가치 있는 일에 욕심을 내고 헌신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진실로 복이 있습니다. 한편 그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입니다. 여기서 썩어져가는 구습이란 17절에 언급한 허망한 것과 19절에 언급한 더러운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썩어져가는의 시제는 현재 분사로서 지금도 썩어져가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썩어져가고 멸망에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은 17절에 말한 이방인이요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 그러한 옛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 중에 아직 그 옛사람을 제대로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이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즉 칭의를 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다 합니다. 그러나 칭의는 그 문자적인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의롭다 불리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아직은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의롭다 불림에 합당하도록 정말로 의로워지도록 성화되어 가야 한다는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죄 없다 하셨고 의롭다 하셨지만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의 현주소에서도 정말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믿기 전에는 벗어버릴 수 없었지만 이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벗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자격에 만족하지 말고 실제로 벗어버려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기를 결심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옷을 입고 벗는 것에 비유하여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하였다는 것을 옷 입은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연합은 은혜로 된 것이고 내 노력으로 될 수 없지만 이 본문의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명령이므로 순종하는 내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답게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옛사람의 특징인 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특징인 의를 옷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를 옷 입는다는 것은 그 상태의 변화가 아닌 그 행동의 변화를 말합니다. 23절은 그 새 사람으로 옷 입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먼저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심령은 마음의 영이며 성령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의 영을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적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도 이와 같이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성경적으로 새롭게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을 따라는 이 관련 구절인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24절의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거룩함으로 표현하는데요. 의는 관계에서 나오는 언약의 충실함을 말하고 거룩함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새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은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선택으로 세상 것들과는 구별되도록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즉 새 사람은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하나님과도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본문은 칭의를 받고 구원의 여정에 있지만 아직 죄악된 행동을 다 버리지 못한 성도들에게 그 죄악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 성경적인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명령입니다. 좀 길죠? 그리고 그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행해야 할 실천적인 명령을 이제 25절 이하에 하나씩 언급합니다. 이는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되어 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제 그 25절부터 2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먼저는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서 거짓말은 죄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좀 자라가면서 하얀 거짓말도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차차 예외를 두기 시작했고 그 예외는 그 사람의 이기적인 가치관에 따라 점점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뭐 거짓말을 잘하는 것은 유능한 정치가나 사업가의 어떤 실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짓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화 라이어 라이어를 혹시 보신 분 오래전에 있다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거짓말 안 한다는 것은. 네,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에게 거짓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뜨거운 것을 느낀 손이 머리에게 차갑다고 이야기하면 이는 문둥병이 든 것입니다. 다른 지체는 뜨거운 줄도 모르고 또 화상을 입게 되고 결국 그 몸된 교회는 병들어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도 진실해야 하지만 특히 우리의 지체들에게는 더욱더 진실해야 이 몸된 교회의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성경의 유사한 사례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음은 분을 품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분을 내지 말라 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분을 내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희노애락과 같은 감정을 느끼거나 표현하지 말라는 비인간적인 명령을 하시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감당하지 못하여 죄를 짓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감정이 격하여질 때 마귀는 유혹합니다. 나를 화나게 한 저 사람을 사탄 마귀는 더 미워하게 하고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넣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영적으로 분별하여 우리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유혹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사탄을 대적하며 화가 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려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분냄의 상대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만약 어떤 사회나 자연현상이라면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지진이 나고 집이 무너져 화가 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을 내고 화를 내어도 죄와 파괴로 이끌어가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말이나 행동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지혜는 분을 품는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정말로 화를 낼 일이 있다면 하루만 내고 그치라는 것입니다. 이는 화난 감정을 가라앉히라는 말씀입니다. 분내는 이유는 보통 하루 만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의한 일에 분노하는 의분이라면 하루만 분내고 잊어버려서는 오히려 안 됩니다. 그 의분은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에 의해 화난 감정이 생긴 것이므로 하루에 그치지 말고 해결을 위해 기도하고 계획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화난 감정은 하루 만에 마무리하라고 하십니다. 이기적인 분이든 이 의분이든 해가 지기 전에 하루를 넘기기 전에 가라앉히라고 하십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잘 아시다시피 해가 지면 시작됩니다. 밤 12시가 기준이 아니라 일몰이 기준입니다. 적어도 자기 전에는 이 감정을 가라앉히고 잠들어야 이 마귀의 집요한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루 종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가능한 이해하고 용서하려 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용서가 안 돼도 적어도 격한 화난 감정만은 가라앉혀야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28절 2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그리고 이 도둑질하는 사람은 정직한 일꾼이 되어 구제하라고 하십니다. 요즘 물리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소매치기나 택배 물건을 훔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에 전 세계 사람이 놀란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주식, 보이스피싱 사기는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전문적인 사기꾼이 아니라도 내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손해를 개의치 않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공로를 빼앗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도 도둑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양심이 살아나고 당연했던 이 나의 잘못이 생각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양심을 통해 주시는 생각을 버리지 말고 그 선한 생각에 따라 내 잘못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맘 놓고 구제할 정도로 충분한 부자는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제를 충분히 하고 싶어서 돈을 버는 성도들은 있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줄 마음을 주시면 정직하게 일하여 번 돈으로 가족을 돌보는 동시에 구제도 하시기 바랍니다. 도둑질하여 구제하는 홍길동 같은 의적은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선행의 방법과 과정도 선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반면에 구제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일이 선행이 됩니다. 내가 장사하여 돈을 버는 것이 선행이 되고요. 내가 월급 받아 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행이 됩니다. 구제는 우리의 일상을 선행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금명과 구제는 교회의 중심이 되는 윤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처럼 베드로같이 물질적인 지원을 받아 사역할 수 있었음에도 복음을 위하여 자기 손으로 텐트를 만들며 사역하는 본을 보였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열심히 수고하여 일을 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되 자신은 검소하게 생활하며 사역과 구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성도의 미덕입니다. 또한 기독교 재테크는 이 땅에서 재물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재물을 나눔을 통해 천국의 의로움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은밀한 구제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 중에 하나라고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 구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이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과 물질을 다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돈을 잘 버는 것은 기술이지만 돈을 잘 쓰는 것은 예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술도 뛰어나지만 예술에는 더 뛰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9절은 이제 성도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말로만 말고 행동으로 해야 한다고 그러지만 말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말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라면 거짓말뿐 아니라 더러운 말도 버려야 합니다. 입에 배어있는 의미 없는 욕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이 더러운 말의 원어는 썩게 하는 말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가까울수록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해치는 말을 주의하고 삼가해야 합니다. 또한 비판하고 수군대는 것을 피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오이코도메를 번역한 말인데 이 집을 세운다는 어원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인 우리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덕을 세우는 말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을 그치고 건설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성도의 선한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신앙의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는 것은 평생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그 속사람을 변화시키셔서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그 말도 차차 변하게 됩니다. 30절에서 32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든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네, 30절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 언급한 성도의 거짓과 분냄과 도둑질과 더러운 말은 성령님을 괴롭히고 근심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피값을 주고 건져와 아들로 삼은 이 양자가 아들답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할 때 아버지의 심령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했는데 그 더러운 죄악에 질비한 우리의 몸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칭의를 받고 구원이 확정되어 영화의 일을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화되어가는 우리는 이제 아들됨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는 모든 악의를 버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독은 화해를 거부하는 오래된 원한입니다. 노함은 집이 탈 때 일어나는 불꽃과 같은 분노입니다. 또 여기서의 분냄은 관습적 만성적으로 품는 분노를 말합니다. 또한 떠드는 것은 나를 주장하려고 목소리가 커지는 그런 논쟁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악의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사악함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선하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사악함을 품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으로 가르치시고 훈련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서 성령님의 가르침과 책망과 충고를 수용하면 가능합니다. 악을 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러나 악을 버릴 수 있는 것에 만족하여 안일하게 살지 말고 이젠 정말 악을 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친절하게는 우리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인자하게라고 번역했었는데요. 이는 이웃의 일을 자기 일로 생각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율법의 두 번째 요점을 행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또한 불쌍히 여기면은 온정을 가진 부드러운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의미상으로 인용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용서는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갈 때 그 사랑의 힘으로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여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여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답게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도둑질과 더러운 말을 버리고 참된과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옵시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옵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